제 46장 하나. 머리와 몸과 지체 모두가 그리스도인. 이 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도 그러하다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도 그러하다고 말하지도 않았으며 다만 그리스도도 그러하다고 말했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머리가 그리스도요 몸도 그리스도요 지체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머리와 몸과 지체 모두가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았을 때 주님은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그분께 뉘신이이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나는 하늘에 계십니다. 땅에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진 바울이 어떻게 하늘의 아버지 우편에 앉아계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핍박할 수 있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봅니다. 머리와 몸과 지체 모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땅에서 교회를 핍박할 때 주님은 그에게 네가 왜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내 백성을 핍박하느냐? 라고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임을 말합니다. 하나는 오늘날 이 땅 위에 있음. 그리스도의 몸은 이 땅 위에 있음. 그리스도께서 핍박을 받으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리스도는 땅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은 이 땅 위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한 몸은 이 땅 위에 있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여기서 몸이 땅에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 몸이 핍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 땅 위에 있는 몸을 핍박했지만 주님은 그분을 핍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 위에 있음을 뜻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오직 한 몸뿐입니다. 그러므로 몸의 하나는 하늘에 올라가서야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하나는 이 땅 위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몸은 이 땅 위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 위에 있다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몸이 하늘에 있다면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체가 하늘에서 고통을 받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땅에 있는 일입니다. 오직 땅에서만이 한 지체가 고통을 받고 땅에서만이 온몸이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는 장래 하늘에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 이 땅 위에 있는 일입니다. 하나는 오늘 세상에 있음.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주 예수님의 기도는 이 땅 위에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 구절에서 저희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의 과로를 해놓으면 주님께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다면 분명히 하나됨은 세상 사람들 앞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됨이 오늘날 세상에 있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째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하나가 오늘 이 땅 위에 있고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는 장래 하늘에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장래 하늘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하나는 장래 하늘에서 나타나고 실행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 위에서 나타나고 실행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이것에 대해 분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하나인가 아닌가 또는 그리스도인이 하나인가 아닌가를 염려하지 말라. 언젠가는 하늘에서 하나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나타났을 때의 일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요구는 오늘날 이 땅 위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서야 우리가 하나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하나는 오늘 이 땅 위에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첫째로 주의할 일입니다. 하나의 범위는 몸보다 클 수 없음. 교회의 하나는 오직 몸을 범위로 함. 하나의 문제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아니든지 생명이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든지 아니든지 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만 있으면 그들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는 몸의 하나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하나는 몸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서 죽은 시체나 몸 이외의 것들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허락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몸의 하나만이 교회의 하나라고 강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하나는 오직 몸을 범위로 할 수 있을 뿐 그 범위를 몸 밖으로 확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는 기독교의 이름을 달고 있고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달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규정이 없고 이렇게 적힌 곳도 없습니다. 밀과 가라지는 하나 될 수 없음. 많은 사람들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즐겨 인용합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13장의 두 번째 비유에서 주님께서 그분 자신이 세상을 떠나시는 것을 마치 한 사람이 잠들었을 때와 같다고 비유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사이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밀밭 사이에 뿌려놓고 갔습니다. 또 싹이 나서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가라지를 뽑아야 하는지를 물었고 주인은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추수하는 사람들이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곳간에 넣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를 밀과 가라지의 하나로 착각합니다. 즉, 하나가 밀의 하나일 뿐 아니라 가라지도 포함한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은 하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가 섞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믿는 이에게 믿지 않는 이를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는 가라지 곧 그들이 이단이라고 여기는 이들을 다 뽑아버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원칙에 있어서 또 실제 상황에 있어서도 이를 잘못 처리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가라지를 뽑아버렸을 뿐 아니라 밀까지도 뽑아버렸습니다. 그들이 개신교를 이단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원칙에 있어서 틀렸고 사실에 있어서도 틀린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명령은 이 세상에서 가라지를 뽑으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가라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수 때까지 밀과 가라지를 자라게 한 것은 이 두 가지를 교회 안에서 자라게 한 것이 아니라 밭, 곧 세상에서 자라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을 세상에서 쫓아내거나 로마 천주교처럼 죽일 필요 없이 세상에 살아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하나가 가라지를 포함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하지 않음. 오늘날 소위 기독교 단체들과 종파와 교파들은 그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은 교회 안에 가라지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라지를 교회 안에 포함시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상에 포함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 하신 그리스도의 하나는 세상 안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로마 천주교 사람들처럼 가라지가 세상에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땅에서 뽑아버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극단입니다. 또 하나의 극단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국교위를 본다면 그 나라 사람이나 그 국민이 낳은 모든 사람에게 국교위가 세례를 주고 그들을 교회 안으로 데려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그 나라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시킬 정도로 교회 문을 열어놓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가 포함하는 것이 너무 커서는 안 돼. 웨슬리가 쓴 감리교 헌장의 초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래 진노를 피하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감리교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면에서 그보다 못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우지 못했고 그를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게 형제여, 당신이 한 이 말에 포함된 것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장래의 진노를 피하려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불교도들도 장래의 분노를 피하려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을 포함함. 그러므로 형제들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교회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하나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을 포함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직 세상에 속하고 거듭나지 않았으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있고 교회 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 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절차와 원칙의 문제. 교파에서 주님을 섬기던 주님의 한 종이 나에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물론이죠. 우리는 어떤 교회도 구원받은 사람을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거절합니까? 거절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당신들이 누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다니 아주 놀랍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답변이 옳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또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누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구원받지 않은 것을 알았을 때에 당신이 그를 교회 안에 포함시키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지는 것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따지는 것은 누가 구원받지 않았음을 알았을 때 당신이 그를 받는가 받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답하기를 만일 우리가 알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원칙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에 대하여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에 있어서는 사도행전 8장의 시몬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그가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원칙을 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단체는 누가 믿고 구원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일률적으로 사람을 받고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것이 원칙상의 문제입니다. 오늘 나는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원칙을 정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황제의 모든 자손은 중국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일종의 원칙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잘못 행하여 일본인을 수용하고 중국인에 포함시켰다면 이것은 절차상의 잘못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일본인도 중국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한다면 이것은 원칙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역대로 과실이 많았고 우리도 종종 잘못된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우리는 교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칙상 교회가 문을 열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받을 수 없음을 주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어떤 단체를 만나든지 그 단체가 믿는 이나 믿지 않는 이를 다 들어오게 문을 열어놓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임을 보아야 합니다. 밀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부름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부름받아 나온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 들어있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혼란된 단체를 떠나야 함. 만일 어느 단체가 믿는 이나 믿지 않는 이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크게 열어놓았다면 그 단체는 그리스도인의 단체가 아닙니다. 그들의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느 날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여시어 여러분에게 그런 단체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실 때 여러분이 떠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하나를 떠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단체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하나가 아니고 그 속에 혼란과 혼잡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떠났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의 하나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포함하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포함하여 두 가지가 섞인 단체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 가운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우상과도 관계를 갖지 말아야 합니다. 16절은 계속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내주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왕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은 그분의 백성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나와야 함. 이렇게 행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기독교 단체든지 그 단체가 기독교의 이름만 가졌을 뿐 그 속에 믿는 이도 있고 믿지 않는 이도 있다면 우리는 그들 중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가 섞여 있다면 우리는 그들 중에서 나와야 합니다. 원칙이 틀려서는 안 됨. 원칙상 믿지 않는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한 번은 어느 형제가 나에게 당신들은 사람을 잘못 받은 적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나는 잘못 받아 본 적이 없다고 느꼈는데 그런 적이 있었을지 모르나 상당히 적을 것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러면 당신과 우리는 무엇이 다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온 것은 한밤에 담을 넘어서 들어온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오에 들어오도록 대문을 열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침례를 잘못 주거나 사람을 잘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그렇게 규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몰래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른바 기독교 단체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이름만 가지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해가 중천에 뜬 정오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절차에 있어서 조금도 틀린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잘못 행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잘못 행하거나 원칙이 잘못된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들과 하나를 지킬 필요는 없음. 만일 어떤 단체가 믿지 않는 사람임을 알고도 사람을 임의로 들어오게 한다면 그것은 분명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단체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밀의 하나를 지켜야 할 뿐 밀과 가라지의 하나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땅 위에 믿는 이도 있고 믿지 않는 이도 들어있는 자칭 교회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하나를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하나를 지킬 필요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하나는 도리어 참된 하나를 뒤집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하나에서 우리는 오히려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갈 때 오히려 참된 하나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범위는 몸보다 작을 수 없음.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범위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만큼 큽니다. 그리스도인의 교통은 그리스도의 몸의 크기만큼 큽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크기만큼 그리스도의 교회도 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매우 분명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지나치게 확대할 때 거짓된 이들이 들어오는 위험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한 가지 어려움, 즉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지키고 있는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하나보다 작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는 성령 안에 있음.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특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종류나 어떠한 모양의 하나든 다 좋다고 하지 않으시고 성령 안에서의 하나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를 그리스도인의 하나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를 지키려면 그리스도 안에서와 몸 안에서와 성령 안에서의 하나를 지켜야 합니다. 이 하나의 범위는 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가 그리스도의 몸을 범위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몸보다 작은 하나를 지키지 말아야 함.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다만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범위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하나를 지키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보다 작은 범위의 하나를 지키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바로 성경에서 말한 분열의 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하나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의 범위는 그리스도의 몸만큼 큽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이 하나의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은 물속에서 침례받아야 한다는 것을 믿는다 합시다. 이것은 조금도 틀리지 않은 성경의 교리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자녀라 할지라도 물속에서 침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거절하는 원칙을 세웠다면 그들은 교리를 그들의 하나에 대한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의 하나가 아니요 몸보다 작은 단체입니다. 만일 어떤 형제가 이 단체에 가입했다고 합시다. 그는 아주 좋은 영적 교제를 갖고 영적인 도움을 많이 얻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빛비춤으로 그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단체가 교회가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지 침례받은 사람들하고만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침례받지 않은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빛을 본 이 형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을 떠날 것입니다. 이 형제가 떠나는 것은 주님의 빛비춤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다른 형제가 그에게 권하기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입니다. 또 성경에서 하나님은 형제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떠나면 그리스도인의 하나를 어긴 것이요 분열이요 분파요 종파입니다 라고 말한다 합시다. 만일 그가 이런 말을 듣고는 성경을 또 여러 번 읽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되어야 함을 보고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잘못은 매우 뚜렷합니다. 몸보다 작은 단체를 떠나는 것은 하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닌 사람이 분열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먼저 분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분열이란 바로 몸에서 분리되어 나온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몸에서 분리된 분열을 말하는 것이지 몸에 근거하지 않은 단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만큼 큰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를 어기지 말아야 하고 거기서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보다 더 작고 비좁은 단체의 하나를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하나가 아니요 성령 안에서의 하나도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하나가 아닙니까? 그 하나는 몸만큼 큰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몸만큼 크지 않은 범위와 단체와 조직을 떠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를 어기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에 미치지 못하는 범위나 단체를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그런 하나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보다 더 작은 하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하나를 어기는 사람입니다. 분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는데 그들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가장 반대한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 당을 짓는 것이요 육체의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분열적인 것입니다. 분열적인 사람. 예를 들어 그들 가운데 마가라는 사람과 스데반이라는 사람과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바울에 속한 자라고 말했다 합시다. 어느 날 그들 가운데 어떤 형제가 스데반이든 빌레몬이든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다 합시다. 우리는 함께 모이면서 아주 좋은 교통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종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의 가르침을 주의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그의 메시지를 듣고 그의 서신을 읽음으로 매우 좋은 교제를 갖고 많은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매우 친밀한 교통을 갖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최근 저는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느낍니다. 오늘 고린도에는 수백 명의 믿는 이들이 있지만 우리는 몇 명밖에 안 되니 그들과 좋은 교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다른 형제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다 합시다. 당신은 죄를 범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가 하나 되기를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보고서도 오늘 우리 가운데서 나가 다른 길을 가려고 합니까? 이것은 우리와 하나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주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와 하나 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하나를 보여주고 주님을 믿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나가야 합니다. 당신은 분열적인 사람입니다. 분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서 나간 사람을 분열이라고 정죄함. 형제들이여, 이것을 보았습니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형제들에 대하여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먼저 분열적으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먼저 많은 분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누가 나가려고 할 때 그들은 오히려 그에게 그리스도인의 하나를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만큼 크지 않습니다. 그 하나는 바울만큼 클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보다 작은 하나를 지키는 것이 바로 분열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고 말하는 것도 분열입니다. 그들이 몸에서 분리되어 있고 자신이 분열적인 사람임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누가 나갈 때 그들은 나간 사람을 분열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이것이 오늘날 많은 기독교 단체의 문제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몸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그들 가운데서 나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많은 형제자매들을 분열이라고 말합니다. 분열적인 단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나오지 않는 그들 자신이 분열적인 사람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종파의 하나를 깨뜨리는 것은 옳은 것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 종파는 분열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1934년만 해도 세계적으로 1500개의 큰 종파가 있었습니다. 이 많은 종파들이 자칭 교회라 하며 그리스도의 몸의 범위를 축소시켰습니다. 어떤 이는 발이고 어떤 이는 손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켰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형제자매들이 몸의 범위로 돌아가서 몸의 교통을 갖고자 할 때 그들은 하나를 깨뜨렸다고 말합니다. 만일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를 깨뜨렸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나는 분열의 하나를 깨뜨렸을 뿐 몸의 하나를 깨뜨리지 않았다 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종파의 하나를 깨뜨렸다고 말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작은 하나를 깨뜨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큰 하나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작은 하나에서 나와서 큰 하나 안으로 들어가야 함. 그리스도인의 하나는 몸만큼 작습니다. 몸 위의 것들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하나는 몸만큼 큽니다. 소위 하나라 하는 모든 것들 중 몸보다 작은 것은 그리스도의 하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를 지키면 지킬수록 분열이 있게 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이 형제들과 관계가 매우 좋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종파 안에 있는 사람이요, 분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하나에서 나와야만 큰 하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큰 하나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작은 하나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어떤 하나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하나든 다 옳은 것이 아니라 오직 몸의 하나만이 옳은 것입니다. 몸의 하나보다 작은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받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하나도 몸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보다 작은 하나는 모두 분열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바가 아닙니다. 분열의 의미. 분열이라는 단어인 헬라어 하이레시스는 성경에서 9번 사용되었습니다. 6번은 사도행전에서 사용되었는데 거의가 당파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두개인의 당파, 바리새인의 당파, 나사렛 당파입니다. 3번은 서신서에서 사용되었는데 이것을 아래에서 보기로 합시다. 교회 안에서만 분열이 있을 수 있음. 고린도전서 11장 18절은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열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고린도 성도들이 모일 때에 분열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분열은 오직 교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고린도는 하나의 교회이고 그들은 모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바울에게 속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어떤 사람은 게바에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어조가 틀렸을 뿐 아니라 영적인 태도도 좋지 않았습니다. 다툼과 시기가 있을 뿐 그리스도의 사랑은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바울에게 속했다고 말하는 무리와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말하는 무리가 따로 모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열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누가 분열을 일으켰다고 참소했다면 이런 참소는 오직 교회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이런 참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분열의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합법적인 정보를 향해서만 반란죄를 범할 수 있을 뿐 불법적인 정보를 향해서는 반란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합법적인 정보 아래 있을 때에는 반란이지만 불법적인 정보 아래 있을 때에는 반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분열은 교회 안에 있는 일입니다. 또한 분열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 일입니다. 분열은 육체의 일임.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일 중에 종파가 있는데 중국어 성경에서는 이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분열 혹은 종파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분열이 무엇인지 보았습니까? 분열은 육체의 일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과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으며 우리에게도 분열이 육체에 속한 것이요 영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육체의 모든 행위에 대한 목록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냄과 시기 등을 언급했을 뿐 아니라 분열을 언급했습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와 같이 정죄받음. 만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 가늠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는 분명히 할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그에게 그리스도인이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것도 분명히 할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에게 그리스도인이 분열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는 겉으로는 나누어진 것 같아도 마음 속으로는 나눔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런 말은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겉으로 숭배할 뿐 마음 속으로는 숭배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핑계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정죄받는 일입니다. 육체의 행위에 따른 선택을 가질 수 없음. 나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종포 안에 계속 머물 것을 권하는 책을 쓴 것에 대해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만일 오늘 하나님의 어떤 종이 그리스도인은 우상을 숭배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어떤 종이 그리스도인은 음행을 할 수 있고 호색하며 분낼 수 있고 원수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여러분은 그를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종파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소책자를 복사해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주님께서 정죄하는 것임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육체의 행위에 따른 선택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종파는 우상 숭배와 음행과 분냄과 술수와 똑같은 육체의 행위이며 이것들 모두는 정죄의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하며 유혹되어 종파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종파를 이단으로 번역하게 된 배경. 종파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분열로 번역되었고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는 종파로 번역되었지만 이 두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흠정역에서는 왜 이 단어를 이단으로 번역했습니까? 번역자들은 헬라어의 하이레시스라는 단어의 뜻을 완전히 번역하지 않고 대신에 헤러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흠정역을 번역한 것은 영국 국교회였고 그들은 국교회였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부분을 번역하기가 곤란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상한 단어를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이 틀린 단어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인쇄해버렸습니다. 중국어 성경도 하나님을 천주라고도 하고 하나님이라고도 했습니다. 천주라는 단어가 틀린 줄을 알면서도 중국 내의 각 교파가 이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두 방면을 다 만족시키기 위해 두 종류로 인쇄했습니다. 또 세례 같은 경우 정확한 중국어로는 수침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례가 보편적인 실행이기 때문에 성경을 출판하는 사람들은 정확한 번역을 피했습니다. 수침이라고 인쇄하면 논란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밥티스마라는 단어가 물 속에 잠긴다는 뜻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히 이렇게 번역하지 못하고 어미 부분을 다르게 고쳐서 영어로 baptize라고 썼습니다. 이 단어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다만 외국어의 발음대로 표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단어의 본래 의미를 못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이레시스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에도 원칙은 같았습니다. 종파라는 단어를 제대로 번역하여 종파나 분열이 육체의 행위라고 말한다면 즉시 문제가 생기므로 그들은 사람들에게 혼동을 주기 위해 성경 안에 헤러시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습니다. 사실상 이 단어는 영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단어는 무엇입니까?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이 단어를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과거에 성경을 번역하다가 복음서원에서 일하게 된 두 형제를 아는데 그들은 밥티조라는 헬라어 단어를 바디조라고 번역했습니다. 내가 말하지만 중국 전역에 바디조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물속에 잠기는 것인지 아니면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 잠기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이나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이나 모두 만족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충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헬라어 참고서 몇 권을 참고해 보기만 하면 하이레시스라는 단어가 영어의 섹트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번역자들이 많은 고려를 하고 나서 이 단어를 헤러시라고 번역했고 모두가 이 단어의 참된 의미에 대해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음을 차용하여 만든 단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1611년에 하이레시스가 헤러시로 영어화된 이래로 오늘날까지 300년 동안 이 단어가 사용되어 왔습니다. 중국어에 와서는 이단이라는 참으로 모호한 단어로 변했습니다. 이와 같은 영어 번역의 예가 매우 많습니다. 종파 안에서의 하나를 지킬 수 없음. 하나님은 이단, 곧 종파를 육체의 일로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파 안에서의 하나를 지키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를 지킬 뿐 종파 안에서의 하나를 지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종파의 하나를 지킬 때 곧 그리스도인의 하나를 파괴하게 됩니다. 종파는 사람을 멸망하게 함. 베드로 후서 2장 1절은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라고 말합니다. 종파는 사람을 멸망하게 하는 것이며 거짓 선생들에 의해 들어온 것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보다 더 작은 하나를 유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연합이 아님.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편적으로 하나의 필요성을 깨달음. 종파가 사람을 멸망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것임을 본 후에 비로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필요성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종파를 갖고 분쟁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마땅히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교통을 갖되 이 교통이 몸만큼 커야 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나는 최근 10여 년 이래로 최소한 중국에서는 이러한 깨달음이 상당히 보편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나는 어떤 사람에게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비록 우리는 종파를 반대하는 메시지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인의 하나는 타당한 것이라고 느낍니다. 이것은 기독교 지도자가 쓴 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지도자들도 종파의 하나를 주의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하나를 주의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연합된 하나는 도중에 정자임. 나는 최근 10여 년 이래 하나를 주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몸의 하나로 돌아오지 않고 연합된 하나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하나는 사람의 산물이며 소위 오늘날의 연합운동이나 초교파 운동입니다. 이런 연합은 종파를 구분하지 않은 연합운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이 어느 쪽도 아닌 도중에 정자라고 느낍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를 철저하게 처리해야 함. 내가 솔직한 말을 하거니와 만일 종파가 옳은 것이라면 여러분은 종파를 유지해야 하고 틀린 것이라면 마땅히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종파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종파를 반대하거나 종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한 면으로는 종파를 꺼려하면서도 또 다른 면으로는 종파를 고수하고 두 가지 입장을 다 남겨두면서 양면의 교통을 갖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태도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몸의 교통을 갖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다른 모든 교통을 던져버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권하겠는데 종파가 보존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면 힘을 다하여 종파를 유지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행위는 틀렸지만 그 마음가짐은 옳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두 마음을 품고 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고 충성스럽게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만일 종파가 옳은 것이라면 철저하게 지켜야 하고 틀린 것이면 철저하게 반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도중에 있는 정자입니다. 그들은 한 면으로는 종파가 틀린 것을 인정하면서 또 다른 면으로는 바로잡히는 것을 꺼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파가 틀리다는 것을 시인하면서도 연합교회를 조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마음을 품은 채로 일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옳은 것을 다룰 합당한 방안을 가져야 하고 옳지 않은 것을 다룰 합당한 방안을 가져야 합니다. 타협이나 절충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철저해야 합니다. 종파가 옳으면 정당화되어야 하고 틀리면 정죄받아야 합니다. 결코 절충하거나 타협하는 방안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연합교회의 범위는 몸이지만 그 속에는 종파가 있음. 앞에서 말한 두 번째 종류의 하나는 가라지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하나의 범위가 몸보다 훨씬 큽니다. 세 번째 종류의 하나는 몸보다 훨씬 작은 단체요, 하나의 종파입니다. 네 번째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그 범위는 그리스도의 몸만큼 크나 그 속에 장기판처럼 나누어진 많은 칸이 있습니다. 즉, 몸과 같이 큰 범위를 가졌으나 그 속에 너는 너의 일을 하고 나는 나의 일을 하는 종파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된 연합이지 참 연합이 아닙니다. 또 이것은 연합된 하나이지 참 하나가 아닙니다. 비록 교통하는 범위가 몸만큼 클지라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전히 많은 종파가 있는 것입니다. 1930년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최소한 1500개 이상의 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만일 교회 안에 종파가 있어야만 한다면 분명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이것에 대해 분명한 언급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몸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몸은 하나이며 모든 지체들은 이 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기계 한 대나 자동차 한 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종파들이 연합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런 연합의 범위가 어떤 터 위에 서 있는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몸은 단체를 단위로 할 수 없음. 성경 안에서 몸이 지체로 구성되기 때문에 지체가 몸의 단위입니다. 몸의 단위는 바로 지체입니다. 오늘 연합교회를 조직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보았지만 몸의 교통을 받아들이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꺼립니다. 그들도 그리스도의 몸을 주의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몸은 지체를 단위로 한 것이 아니라 단체를 단위로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통의 단위는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과 연합하여 몸을 이룹니다. 그러나 오늘날 연합교회는 어떠한 단체나 회를 단위로 삼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5,000개의 교파가 있다면 그들은 몸에 5,000개의 단위가 있음을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단체들 사이의 교통이라고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성경 안에서의 교통은 그리스도인을 단위로 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요, 나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서로 교통을 갖는 것입니다. 그도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서로 교통을 갖습니다. 이 교통은 1대1의 교통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연합교회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믿는 이들을 연합하여 어떤 회를 이룬 다음 또 이 많은 회들을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것은 몸의 교통 위에 어떤 것을 더하는 일입니다. 연합교회는 육체를 위한 여지를 두는 것임.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여 이 땅 위에 그분의 몸을 표현해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의견과 신앙이 같고 관점과 존경하는 이가 같은 사람들을 연합하여 먼저 어떤 회를 형성한 다음 다시 이 회들을 연합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먼저 사람의 뜻에 따라 나누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시 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양쪽을 다 만족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즉, 육체적인 종파를 존재하게 하고 겉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의 하나에도 이르게 합니다. 이것이 연합교회임을 보았습니까? 내가 다시 강하게 말하겠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육체를 위한 여지를 두는 것입니다. 주님은 종파가 육체의 행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굳이 종파로 가서 알아보지 않아도 종파는 육체의 행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서 종파가 육체의 행위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체의 행위를 찾아내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가야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한지 의심스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누는 것을 좋아하며 자기 뜻만 좇고 다른 형제자매들과 합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 면으로는 종파로 나누려고 하면서 또 한 면으로는 연합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모순입니다. 그들은 종파를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파를 보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종파를 보존할 때 그들 양심에 평강이 없으므로 그들은 연합교회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몸을 나누고 다시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합교회는 불안한 양심에서 나온 산물임. 몸을 먼저 종파로 나눈 다음 그 종파들을 다시 합한 것은 더 이상 몸이 아닙니다. 나누고 나서 다시 합한 것은 연합이지 몸이 아닙니다. 결코 사람을 몇 토막으로 나눈 다음 다시 합하면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수백 개의 종파로 나눈 다음 종파들을 다시 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것은 단체들의 연합일 뿐 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수많은 종파로 나누는 것이 합당하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지체들을 함께 둘 때 몸이고 따로 있을 때 지체라는 것밖에 모릅니다. 지체와 몸 사이에 중간 조직이 없습니다. 많은 지체들을 여러 단체로 나눈 다음 그 여러 단체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오늘날 이런 연합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사람의 조직이요 불안한 양심에서 나온 산물입니다. 하나를 지키는 길. 그렇다면 대체 하나를 어떻게 지킵니까? 예를 들어 오늘 푸조우에 있는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종파라 부릅니다. 여러분은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어떤 단체는 다 믿는 이들이지만 그 안에도 종파의 요소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곳에서도 떠나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파들을 연합하여 연합교회를 이룹니다. 이것은 육체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위치에 서 있어야 함. 푸조 위에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의 범위는 그리스도의 몸만큼 커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이 길을 가든지 가지 않든지 이것도 역시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충성을 다하여 종파가 없는 위치에 굳게 서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고 연합교회로 몸을 대신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의 범위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길입니다. 또한 이것이 각 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들이 어떤 위치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종파를 가질 수 없고 분열적일 수 없으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있을 수도 없고 연합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연합교회의 위치는 빛비춤만 있고 순종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연합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지키지는 않습니다. 연합교회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어도 지키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합교회는 길 가는 도중에 행인이 잠시 머무는 정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위치에 두셨는데 이 위치는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마땅히 함께 모여야 할 위치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이곳으로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의 몸의 위치에 서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집임을 시인함. 우리는 종파나 국교회나 연합교회 안에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만일 그들이 충성스럽다면 그들은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몸의 위치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하지만 우리 자신은 우리의 위치에서 벗어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마치 한 가정의 어린 두 동생이 유기범에게 유기당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린 동생들이 유기되었다고 해서 이 가정을 해산시키자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가정은 부모가 있고 형제 자매가 있기 때문에 해산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동생들이 유기되었기 때문에 집안 전체가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동생들이 유기범에게 유기당해 있을 때 형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유기되었다 해서 동생들을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향해 마음과 문을 열어놓기를 배워야 합니다. 언제든지 그들이 돌아올 때에는 집에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집에 돌아올 수도 있고 영원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떨어져 생활하는 것이 이미 오래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이것이 여전히 그들의 집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집을 나갔다 해서 문을 걸어 잠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파에서 유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문이 닫혔고 교회가 해산되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겠는데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해산될 수 없고 교회의 문을 걸어 잠글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최선을 다해 교회의 간증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면 충분합니다. 두세 형제나 네댓 형제들이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보다 수가 훨씬 많은 지방에서야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배움. 우리에게 집이 있다고 해서 결코 어떤 형제자매들을 그냥 밖에 내버려 두겠다고 교만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만일 우리에게 가족 중 몇 명을 잃었다는 느낌이 없다면 우리의 집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한 형제나 자매라도 우리와 떨어져 교파 안에 있다면 이것은 마음 아픈 일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한 면에서 우리의 위치를 보존하고 지켜야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그 위치에 서 있고 그 위치에서 계속 나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곧 집이라는 것으로 만족하여 그들에 대하여 교만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집에 많은 사람들이 밖에 유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하여 그들을 위해 간구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들을 향하여 문을 항상 열어놓아야 합니다. 그들이 영원히 돌아오든 잠시 돌아오든 다 좋게 보아야 하고 우리는 다만 집의 위치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교회가 없다는 착각에 결코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의 근거는 심판에 있음. 마지막으로 몸의 하나는 단지 그리스도인의 하나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하나이자 하나님의 임재와의 하나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옴.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곧 심판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임재하시지 않으면 심판이 발생하지 않지만 그분이 임재하실 때 곧 심판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하나를 지키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곧 심판이자 율법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면 그냥 넘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죄를 조금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죄가 있는데 교회가 그 죄를 포용한다면 결코 하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죄악을 버리는 것이 하나의 근거임. 나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의 근거가 무엇인지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매우 근본적인 것입니다. 하나의 근거는 바로 죄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누어진 이유는 많은 죄의 문제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분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인내와 포용을 하나님의 근거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내나 포용을 하나의 근거로 삼은 적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죄악을 버리는 것을 하나의 근거로 삼습니다. 오늘날 누구든지 하나님과 교통을 가지려면 빛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면 서로 교통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통은 하나의 근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의 근거는 죄를 처리하고 죄를 제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다면 서로 교통을 갖게 됩니다.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교통할 길이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은 우리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는 것에 근거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사람들과의 타고난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실패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천한 일들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천한 일들에서 벗어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릇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불의를 떠나야 하고 불의를 떠난 사람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면 그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귀히 쓰는 그릇이 된 사람만이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을 수 있습니다. 오직 칼을 뽑아서 하나님 편에 서서 자기 형제를 죽이기로 결심한 사람만이 레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를 지키는 데에는 대가가 요구됨. 그러므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나의 범위가 지켜집니다. 결코 사랑이 크고 관용이 있으면 하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근거는 죄를 제하는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인의 하나를 범하는 것은 다 제해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될 수 없는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죄를 충분히 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를 이루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 눈이 열려서 몸과 교회의 범위와 그리스도인의 하나를 보았습니다. 이들은 조금 더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참음에 갇히지 않고 계속 주님을 쫓아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전진하지 못할 때에는 나온 사람들을 나무라지 말고 여러분의 눈이 밝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함을 나무라야 합니다. 누구든지 기꺼이 죄에서 벗어나 불의를 버리고 천한 것들을 버리며 형제의 인정을 저버리고 몸의 위치에 서기를 즐겨 한다면 몸과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하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중요한 것은 누가 인정으로 여러분을 감싸거나 하나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여 불의를 떠나 그리스도의 몸을 보고 기꺼이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동일한 위치에 선 이들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근거는 불의를 버리는 데 있습니다. 결코 하나의 근거는 불의를 포용하고 너그럽게 봐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 많은 불의와 죄를 범하고 많은 거스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충성스럽고 기꺼이 순종한다면 몸을 본 사람과 하나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종류의 하나를 지키려 한다면 그 죄에 더럽혀지고 불의에 참여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그들과 하나 될 것입니다. 모두가 일어나서 죄를 심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가 됨. 많은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서 나간 사람들에게 포용과 사랑과 인내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나간 사람에게 인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순종이 부족한 것입니다. 나간 사람에게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얻은 빛비춤이 부족한 것입니다. 나간 사람들의 마음이 강퍅한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만일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일어나서 죄를 심판한다면 그리스도의 교통은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일어나 죄를 심판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여러분은 몸의 하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육체와 종파와 분열이 자동적으로 제거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 될 것입니다. 하나의 근거는 죄를 용납하는 데 있지 않고 죄를 심판하는 데 있습니다. 죄를 심판하는 사람과 심판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 되기는 불가능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하나 되기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함께 죄를 심판해야 합니다. 그들은 죄를 심판하는데 여러분은 죄를 심판하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간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이 틀린 것입니다. 죄를 심판한 사람이 옳습니다. 죄를 심판한 사람은 세상에서 죄를 심판한 모든 사람들과 하나인 것입니다. 죄를 심판하지 않는 사람이 일어나서 죄를 심판하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구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모든 조직과 방법과 단체와 종파 밖에서만 하나 될 수 있음을 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의 범위인 것입니다.